느헤미야 일곱 번째, 예루살렘에 살게 된 주민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12장 그리고 1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은 주재하는 그 모든 나라의 대사관들은 텔 아비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는 도시, 살렘은 평화, 평화의 도시라는 뜻과는 달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3000년입니다. 끊임없는 분쟁의 중심에 있었고 언젠가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의 마깃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트럼프의 결정은 70여 년에 걸친 미국의 대중동 전체가 뒤집는 결정이라 인근의 무슬림 국가들과 특히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그들의 수도를 건설하려는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아주 격렬한 항의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왜 분쟁의 성, 싸움의 성이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도 이것이고 이슬람교 무하메드가 승천했던 곳, 그 둠 오브 더 락이죠. 이것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성전이 있던 곳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 3대 종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그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삼면이 절벽이라 아주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정복 못하고 있다가 제일 나중에 정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한 1000년경에 다윗왕이 정복한 후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수도가 되는데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완전히 파괴되죠.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AD 70년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빌론에게 패망한 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도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군을 도와줬다는 그 공로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는 과정에 인접 국가들이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나눠서 점령합니다. 1967년 6월에 그 유명한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했지만은 워낙 저항이 심해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지역을 예루살렘 전체 시간입니다. 성전 지역을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르메니아 정교가 분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슬림 쿼터, 크리스천 쿼터, 아르메니안 쿼터, 주이시 쿼터 그리고 템플 마운트라는 곳이 바로 금빛 찬란한 그 무슬림의 둠이 있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성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왜 하나님 백성, 또 이스라엘이나 우리 크리스천이 예루살렘성에 남아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루살렘성, 교회에 남게 된 우리 크리스천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또 느헤미야서 7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라. 아주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된 후에 다시 재건되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언제 주변 국가들에게 공격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기는커녕 사람의 상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느끼고 수문학 광장에서 모두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모세의 율법의 뜻을 깨닫고 세 가지 언약의 Curse and Oath, 단호한 결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데 세 가지 뭐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 성전을 잘 돌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성전을 잘 돌본 것.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지만은 뭐 강도와 도적이 출몰하고 있고 인구도 별로 없어요. 성을 지킬 사람도 없어요.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 언제 또 인접 지역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것, 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잘 보증하기로 하나님한테 맹세했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는 그곳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전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11장 1절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네,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겠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누가 과연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성전을 잘 지키고 유지하며 살겠는가? 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먼저 건설하느라고 살 집도 없어요. 그런데 인구의 10분의 1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남아야 하는데 자원자가 없으면은 누군가는 억지라도 거주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식이 제비뽑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할 때, 또 우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뽑을 때, 또 가람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뽑을 때, 사람들이 다 준비하지만은 최후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요게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운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제비뽑기가 내 운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내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제비뽑기는 강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주민을 정하기 위해서일까요? 강제로 정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남겠다는 지원자가 너무 많았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설교가 완전히 두 가지로 갈립니다. 누군가 남아야 되는데 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뽑힌 사람이 남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오늘 저처럼 그 반대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본문에서 힌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2절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보세요. 영어로 Who volunteer to live in Jerusalem.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혔든 자원을 했든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의 사명은, 자, 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 직분을 자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비 장로님 자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장로가 안 돼서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하고 낯선 곳을 선교하러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으로 크게 다가오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이 오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을 내가 잘 돌보겠다는 그 사명각이 넘치기 때문에 자원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계속되는 12장에 사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사람 이름이에요. 무연에서는 사람 이름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또 1차 귀환 때 포로들 명단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고 또 후손들의 이름. 여러분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이름이 이 귀중한 성경의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며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목숨을 걸고 3.1운동에 앞장을 섰던 33명의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와 똑같아요. 지금도 광주에 가면은 광주 사태 때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 쫙 비석에 써 있고 다 그런 이유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성을 건설하고 재건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그들의 고난과 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후손한테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되풀이한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국방TV를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성경에 한 사람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일생, 누구의 일생. 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유와 또 사울왕 같은 사람을 책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위안부 동상 있죠. 왜 2차 대전 때 이런 일을 끄집어내갖고서는 동상까지 세운가? 동상을 철거하라는 것은 기억하기 싫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도 빨리 잊어버리고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싶지만은 아주 잊어버리면요. 과거는 언젠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위안부 동상을 세우겠다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봐야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네, 지금 신구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당부하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당부예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 교회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성령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되는 누가복음 24장, 45장, 47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된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의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첫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나오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 교회에 머물러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또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그러자 그들은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당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백목사 입에서 요즘 찬양이 그치질 않아요. 근데 입에서 찬양이 넘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는데 항상 나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으면 나의 영적 건강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만일 내 입에서 찬양이 없어진다고 생각되면요, 빨간 신호예요. 신앙생활에 벌써 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적 건강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법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느냐. 느헤미야서로 돌아가죠. 12장에는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세요. 이제 완공된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완공된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이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27절 28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노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축제를 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보세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들이죠. 앞세워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탬버린을 하나 더 보였습니다. 악기가 있으니까. 계속되는 구절에 찬양팀을 둘로 나눠요. 그 성벽에 올라가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게 하는데 감사와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예배를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12장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두 찬양팀이 하나님 집으로 모이는데 나중에요. 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는 또 예배는 하나님 백성에 모여서 잔치하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 건물은 잔치를 벌리는 장소. 그게 느헤미야서 보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내가 몸된 성전이니까 내가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홀로 집에서 잔치를 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모르죠?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먹는 밥을 혼밥, 집에서 먹는 술을 혼술, 홀로 집에서 잔치를 하면 그거 혼잔치. 교회는 이 단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개념입니다. 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모임이죠? 네. 교회 개념하고 틀려요. 어? 집에서 혼자 잔치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걸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언약증을 거행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어디서 먹고 마세요? 어디 가서 먹고 마셨습니까? 어제 밤에. 잔치에 가서.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쁘게 드리는 예배.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께 구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이게 세상께 구호입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하나님과 즐겁게 기쁘게 어울리는 잔치.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예배 교회에 들어와서 숨도 못 쉬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소리를 내서 합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의 잔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때가 한번 또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교회 건물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세운 것보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이 기쁨의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 붕이 많은 사람이 와서는 대충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즐겁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 이게 영적 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기쁨의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다 악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격의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난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에서 장차 교회에서 벌어지는 잔치, 예배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찬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장례식이죠? 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교회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 받으라,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것은 교회에서 머무르라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기에 교회에서 머무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권고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교회에 머무르면요,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불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건 미래형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미래형은 100% 이루어지는 미래형입니다. 네, 예언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특권이에요. 또 그리고 사명이기도 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 자연자들처럼 세상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하심이 나왔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오래 결속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교단에서 직분자를 임기를 두고 2년마다 한 번씩 가든가 3년마다 한 번씩 가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당연히 계급이 아니죠. 고생을 자처하는 직분이에요. 높임을 받는 직분이 아니고요. 성결된 직분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발표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발표했다고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발표인 직분이 교회 직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저를 밟으세요. 자, 예루살렘을 맡기로 제비 뽑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예루살렘 성에 제비 뽑혀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제비 뽑기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만세 전에 하나님 예정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 제비 뽑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선택성 백성으로서 부르심의 사명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예배.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며 기쁘게 드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하며 기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탄이 항상 예루살렘을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듯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요,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탄과의 싸움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군대가 필요합니다. 병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군대요. 여러분은 성에 남아서 싸워야 돼요. 인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유대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일하면서 싸우면서.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 위장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위장된 것도 몰라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말을 많고 싸움이 났느냐? 교회는 사탄의 공격의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신앙생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할 일꾼, 또 싸울 일꾼, 병사를 키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일꾼, 병사를 길러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저희 세상교회가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보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집단이 있대요. 청소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죽어있는 도시를 살리고 환경도 바꿔주고 뭐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주고 또 복음도 전파하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움직이는 예루살렘성 주민들이에요. 이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 눈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바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성에 남은 주민들의 삶은 바보의 삶. 근데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바보라 그러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제비 뽑힌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그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받아쓰는 새벽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우리가 예루살렘성 교회에 머무르며 교회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